예, 출애굽기 21장에서는 1절에서 11절까지는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또 12절부터 36절까지는 폭행에 관한 법, 또 가축 주인의 책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는 2절에서 6절까지는 남종에 대한 것이고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히브리 여종에 대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과연 이 종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20장까지의 말씀들이 이 앞에 십계명이 등장하고 있죠. 십계명의 내용들을 우리는 이 정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21장부터 해서 이제 법규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심판하다, 형벌하다라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재판의 사항을요, 가정하고요, 각 상황에 따른 판결을 기록한 판례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정언 명령이 있으면 그 하부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판례로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법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을 세웠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웠습니다. 예, 이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재판관이 되어서 이 백성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이 법적인 이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판례입니다. 법규입니다. 이 법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사전에 막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백성의 기본적인 권리와 각 개인의 고유한 인격을 보호하고 정결한 신앙과 양심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의하면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은 종이 주인을 섬겼지만 7년 해가 되면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인이 되도록 그 종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이 영구적인 종이 아니고요. 이제 6년에 그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면 7년째는 반드시 놓아줘야 한다라는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에베드라는 이 단어, 종 노예라고 하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종이라는 존재는 그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고 사람의 그 물건과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 여기에 있는 이 강대상과 같이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종은 주인의 손에 철저하게 생사 여탈권이 주어져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친정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이 종과 노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여겨지면서 기본적인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정서에서 이러한 보편적인 이해의 정서가 가능한 것은 히브리인들 자체가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건너온 이방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 있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인이 된 경험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노예와 종을 존중 여기는 이 정서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 중에 경제적인 이유와 윤리 도덕적인 범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경우가 많았기에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 백성들의 정서에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백성들의 공통적인 정서 이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법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그 가치를 지니고 실현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면 우리 역시 이런 고급한 성품을 닮아가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살이를 6년으로 정해진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 인간의 수를 의미합니다. 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신의 숫자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과 7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봉사한 지 7년째에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규정은 고대 근동세계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획기적이고 대단히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만약 7년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희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년을 7번 보내게 되면 그 50년째가 바로 또 희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찾아오면요. 그 전년도에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만 하고 풀려나는 것이죠. 1년만 하고 풀려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년, 더 빨리 종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의 주인들에게 노예된 자에 대해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노예의 몸값이나 채무를 묻지 않고 해방시키도록 은혜를 베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기업의 뭐 CEO도 계실 것이고 사람을 부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리더십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배려하고 은혜를 흘려보는 통로로 그 자리를 쓰도록 하나님은 이 자유인과 종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6년간의 종생활을 마친 자에게 신분상의 그 자유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신명기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 된 종이 빈손으로 출발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전의 생활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구조적인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종을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유인으로서 이러한 삶의 자세를 실천하고 또 우리의 삶에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희생과 노력과 섬김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계신지, 그렇지 않고 정죄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윤택해 하는데 우리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12절의 말씀부터는 이 폭행에 관한 법과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살인죄, 부모 구타죄, 인신유괴죄, 부모 저주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최근에 뭐 지난주에 보니까 이 폭행 사건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집단 폭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만약에 고의적인 살인을 할 경우에는 그 형벌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동해보상법이라고 해서 똑같은 당한 만큼 돌려주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피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학살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의 생명을 존귀 여기시기에 사람을 상해하고 죽이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미연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주 엄격한 법을 정해주셨다는 것이죠. 만약 의도하지 않고 고의성이 전혀 없는 실수에 의한 살인이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정당방위를 통해서 행해진 살인일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도피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도피 장소를요, 거룩한 제단이 있는 이 제단 뿔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의 여섯 곳에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셔서 이곳으로 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도피성 제도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러한 동해보상법은요,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이방 법전에도 같은 조항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방법에서는 보복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이것이 보복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그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의도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거나 물질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또 거기서 나오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주어졌습니다. 사람 한 사람을 죽이면,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만큼은 주면 된다라면 이러한 것이 관습으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죽인 다음에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이미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직급에, 계급에 상관없이 똑같은 화를 당하게 함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명이 고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신약의 황금률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기독교의 기본 윤리관입니다.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김을 통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크루지 영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늘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 존중과 바른 인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지닌 정신과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규들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당위적으로만 법을 지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게 되고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왜곡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가치와 의미를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선호도나 취향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삶 속에서 깨달으시고 실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복된 한날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규례가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삶에 적용하시고 실천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세워나가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